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9일 지중해에 추락한 이집트 여객기의 잔해를 수색대가 찾았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추락 원인이 사고보다는 테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19일 승객 66명을 태우고 파리에서 카이로로 가던 이집트 항공 소속 에어버스 여객기가 비행 4시간 만에 이집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곧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이집트 항공청의 셰리프 파시 장관은 추락 원인이 기계 결함이기보다는 테러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항공 측은 인터넷에 추락 여객기의 잔해가 그리스 카르파토스 섬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19일 발표했습니다. WHO는 세계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15년 기준으로 남성이 69.1세, 여성은 73.8세며 남녀 평균은 71.4세인 것으로 집계돼 2005년보다 5년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여성의 경우 86.8세인 일본이며 남성은 81.3세인 스위스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의 기대 수명은 평균 70.6세로 나타났고 한국은 82.3세였습니다. 또 중국의 기대 수명은 76.1세였으며 반면에 미국은 79.3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HO 측은 에이즈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고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의 확대가 평균 수명 연장에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웠으며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에 지구 평균 기온은 매달 연속 섭씨 1도씩 올라 가장 더운 달 기록을 계속 갈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립해양대기청도 지난 2014년부터 최고 기록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일단 엘니뇨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 측에 남중국해 정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가 미군 비행기에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두 대가 지난 17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 정찰기에 접근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19일 미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레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 전투기 두 대가 법과 규정에 따라 미국 비행기를 추적하면서 안전거리를 지켰고 위험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미군 비행기가 남중국해 하이난섬 주변에 접근했는데 이는 중국 영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중요한 운동경기 대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두 달 연장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수도 파리에 있는 술집과 찻집 그리고 운동경기장에서 테러가 나 130여 명이 사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패트릭 칼바르 프랑스 정보부 수장은 지난주 의회에 나와 프랑스가 ISIL이나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테러단체의 표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ISIL이 새로운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칼바르는 또 테러분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테러를 벌여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16 유로 대회가 프랑스 내 10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또 오는 7월 1일과 24일 사이에는 유명한 자전거 경기대회인 뚜르데 프랑스가 열립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선두주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율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18일 발표한 전국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45% 대 42%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남선 유권자들로부터 클린턴 후보에 크게 앞섰고 여성 유권자들로부터는 클린턴 후보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북한의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와의 대화에 대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루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유린은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8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도발적 언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대북 압박이 완화되고 국제사회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혔다며 미국의 입장은 동맹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북한을 고립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효율적으로 협력해왔다면서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2월 발효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능과 권한을 18일자로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북한의 고위 지도자가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화에 대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앞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고위 지도자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18일 평양에서 AP통신의 영상 서비스인 APT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양형섭 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자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형섭 부위원장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두 명을 협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북한을 반대하는 책동을 하다 법에 걸렸을 것이고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접근을 한다면 북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상대 당인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이 트럼프 후보가 외국 독재자에게 기이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17일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제1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과거 김제1위원장을 미추광이로 부르며 강경책을 주장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하지만 김정은과의 구체적인 회담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처럼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put a lot of pressure on China because economically we have tremendous power over China. People don't realize that. They are extracting vast.
미국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란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가진 자신의 외교 정책 연설에서 중국이 통제 불능한 북한 정권을 억제토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란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성명에서 트럼프 후보가 외국의 독재자들에 대해 기이하게 매료된 것 같다며 그의 외교 정책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해 김정은과 실제로 대화를 갖는다면 미북 관계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정치적으로 고립된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대화를 촉구해온 중국 정부는 18일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고무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흑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북 간의 직접 대화와 소통을 지지하며 이는 유익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에 대한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해 한일 동맹의 자체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파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워싱턴 정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대부분의 미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외교 관계에서 상당히 벗어난 발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단체인 입소스가 공개한 조사에선 클린턴 후보 41%, 트럼프 후보 40%로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아직 대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목표는 핵실험으로 세계를 협박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우린 이런 깡패 짓에 노란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앞세운 북한 정권의 벼랑 끝 전술이 다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확고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 수뇌부를 고립시키는 제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에 지명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성김 대표를 필리핀 주재 대사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성김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됐습니다. 앞서 성김 대표는 주한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앞으로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필리핀에 공식 부임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17일 유엔 군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이 적대 세력들이 제기하는 핵 위협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대표는 북한의 자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대표는 대화는 당사국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제재 압력이나 일방적인 위협 아래서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대표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의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핵활동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 대표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활동과 핵위협을 중단해야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그러나 북한의 메시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번 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북한의 핵실험 동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에 설립된 국제사회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군축과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외기권 군비 경쟁 방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군축조약 성안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다음 달 말 임기가 끝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명료하게 반인도적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쟁점화한 것이 자신의 임기 내에 주목할 만한 성과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과 외교 안보 구도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음을 확증한 것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현안이 됐지만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최룡해 북한 정치군 상무위원의 아들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탈북한 북한 고위층이 밝힌 내용인데요.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아직 미혼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룡해는 딸 2명과 아들 1명을 뒀지만 아들은 지난 2013년 1월 사망했다고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자가 밝혔습니다. 고위 간부인 아버지와 함께 지난해 초 북한을 빠져나온 이 탈북자는 18일 BOA에 최룡해 아들이 북한 인민보안성 부상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14년 1월 최룡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싱가포르 병원에서 거액을 들여 치료를 받은 뒤 회복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북자는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일을 하면서 최룡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인민보안성 관리들을 통해 직접 확인했고 이미 북한 관리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아직 미혼으로 최룡해 며느리라거나 39호실 근무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방북했던 일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도 김여정이 최룡해 차남과 결혼했다는 설이 유포된 건 오보이며 독신이라는 점을 김정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북자는 김여정이 2012년 2월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1과 과장에 임명된 뒤 2014년 10월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담당 부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현지 시찰과 관람, 각종 대회 참가와 관련된 참가 인원을 선발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등 행사 전반을 조직하고 감독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국 언론에 김여정이 행사장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행사 조직과 관리 총 지휘 책임자로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양의 고위급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거친 이 탈북자는 또 자신의 친구나 후배들이 김여정과 김일성 종합대학을 함께 다녔다며 김여정이 복도를 지날 때면 학생들이 모두 비켜주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같은 반 학생들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학교에서 같이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부인 장성택이 김여정의 연애 상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2012년 9월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에 6개월짜리 특수반을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 혹은 석사과정 학생 30명을 선발했는데 조선인민군에 복무했고 노동당원이며 키 175cm 이상의 준수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선발 조건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탈북자는 또 김정은과 리설주의 딸 이름이 주혜가 아니라 주은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앞서 2013년 북한에서 김정은과 리설주를 만난 미국 동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언론에 김정은의 딸 이름이 주혜라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권력 판도가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최룡해, 황병서 이렇게 쌍두마차 체제로 개편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정창현 국민대 교수의 분석인데요. 노동당은 최룡해가 맡고 군부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새로운 국가 지도자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정창현 교수로부터 이번 노동당 대회의 인사개편 배경 또 그리고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의 최원기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 55%가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대회의 인사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당대회는 36년 만에 열렸지만 2010년과 2012년에 두 차례 당대표자가 열렸기 때문에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인사를 했고 이번 인사는 2012년 이후에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 간부의 변동, 그다음에 내각이나 국가기관의 주요 인물의 변동을 반영을 해서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 중앙위원회 선임될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동안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50% 이상을 상회하는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국가 최고 지도자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노동당 제1비서직을 버리고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신설해서 위원장의 책임 순회가 됐기 때문에 국가기구에서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책을 만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나 다른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어쨌든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그런 국가기구의 신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당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했는데요. 앞으로 정무국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정무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정무국의 역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무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거에 비서국에서 비서를 했던 또는 그 비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당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정무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비서국에서 정무국으로 이름만 바꾸고 부위원장들 사이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과거에 국제 담당이나 간부 담당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과거에 비서가 했던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는 비서국 체제보다는 정무국 체제로 바뀌고 거기에 당의 부위원장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무국이 과거 비서국보다는 훨씬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적인 그런 구조를 가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용해가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습니다. 최용해의 비중이 좀 커지는 건가요?
이전에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정치국 위원으로 이제 강등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지금 북한의 기본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군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당의 최용해 이 쌍두마차를 서로 견제하고 또는 경쟁을 시키는, 그래서 어떤 쪽이 더 힘이 세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리만건 군수공업부장이 정치국, 정무국, 중앙군사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경쟁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국 위원과 군사의 정무국의 부위원장직으로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기본적인 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앞으로는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강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러한 방향과 아울러서 지난 5년간보다는 훨씬 경제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리용어 외무성 부상이 외무상이 됐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리수용 전 외무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수용 외무상은 아마도 정무국의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국제 담당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외무상 국제 담당 정무국 부위원장과 이용호 내각 외무상 체제로 앞으로 이 대외 외교 라인이 짜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라인이 되면서 이용호 외무상 이 등장하면서 외무성 부상, 국제부 부부장 이런 층에 앞으로 50대의 젊은 층들이 새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노동당 대회 인사, 세대교체가 그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조용원 부부장이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설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과도하지만 당대회 기간 중에 조용원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번 당대회를 6개월간 준비하면서 그 실무적인 책임 역할을 조용훈 부부장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를 봤을 때 조직지도부의 조용훈, 선전선동부의 김여정 이 두 사람이 쌍두마차 역할을 하면서 당대의 실무 준비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대교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용훈과 김여정이 가장 주목받는 그런 차세대 주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중앙위원이 됐는데요. 어떻게 실세를 볼 수 있겠습니까?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당중앙위원회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뭐 이상하거나 권력이 세졌다거나 뭐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선전선동부 부부장 일을 하면서 업무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일정이나 홍보, 선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 기간 어쨌든 외부에서 볼 경우에 굉장히 실력자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상당히 살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서기실의 일부 업무와 선전선동부 업무를 같이 보면서 상당히 업무 과정으로 인해서 건강에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전문가 국민대 정창현 교수로부터 이번 7차 당대회의 인사개편 배경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최원기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꼭 100일이 됐습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남북교류는 사실상 제로 상태가 됐지만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 출구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해 금지한 광명성 4호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뒤 하루 만에 공단 폐쇄와 함께 한국 측 인원 추방과 공단 내 한국 측 자산 전면 동결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에 공급했던 전력을 끊었고 상수도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폐쇄 조치 이후 공단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간혹 버스나 사람이 드나드는 정도의 움직임만 있을 뿐 설비를 드러내거나 공장을 가동하는 조짐은 포착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경협의 99%를 차지했던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추면서 남북 간 교육은 물론 다른 민간 교류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통일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달 발표하던 월간 남북 교류 동향 자료도 지난 3월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공단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공단 폐쇄와 자산 몰수에 따른 한국 측 기업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입주 기업 고정 자산 피해에 대해선 경협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12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반출하지 못한 원 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 자산의 피해액만도 미화로 2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쯤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실제 피해액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정부 발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제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외국이나 뭐 국내 대체 공장을 준비하신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공장을 대체 생산시설을 마련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 데다 핵 고도화 의지를 한층 강조한 때문에 남북교류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순직 박사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북한을 상대할 때 과거의 방식과 향후 이제 남북관계라든지 남북대화라든지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대북정책의 어떤 기조라든지 큰 방향을 다시 한번 짜야 되는 거죠.
한편 공단 폐쇄로 직장을 잃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5만 4천여 명에 대해 북한 당국은 새 일자리에 배치하거나 해외 근로자로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신청한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6.15 남측위와 양대 노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15 남측위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접촉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6.15 남측위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 선양에서 6.15 공동위원회 남측 남북 해외위원장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21일과 22일 선양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을 통일부에 신청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대북 지원 단체들의 모임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가 남북관계 개선과 향후 대북 지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정치 문제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비전 이주성 북한 사업팀장은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순수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은 상당히 지금 경색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수혜자가 있고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주민들, 우리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팀장은 북한이라고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인도적 지원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돕는 것이라며 통일된 미래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한민족인 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지원 20년을 맞아 최근 기념백서를 발간한 북민협은 그동안 식량과 의료 지원 등 긴급 구호 분야는 물론 농축산 자재와 의료 보건, 우선 복지, 취약계층 사업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위급 회담 파탄과 올 1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마저 모두 중단됐습니다.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교류협력은 모든 게 다 중단이 됐고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던 뭐 우악품, 결핵약 이런 지원도 다 중단이 된 걸 알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교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4개의 북한 지원사업자 지정 민간단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미화 약 3,20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13년엔 430만 달러, 지난해엔 96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아닌 해외 동포들의 지원이라는 게 북민협의 주장입니다. 북민협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란 단순히 북한 주민을 돕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닌 남북 간 신뢰를 쌓고 평화를 구축해 남북한 주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입니다.
유엔 결의에도 나왔듯이요. 적어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생존의 위협을 더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대한민국에 가져야 될 국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이 북한 주민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 통일의 밑받침이 될 수 있다면서 투명성이 보장되는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최소한의 민간 교류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VOA에 남북 교류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존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외에는 다른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도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잠정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지난 2월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본래의 뜻을 정치화시키는 게 문제라면서 향후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적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나 정치, 군사적 문제를 뛰어넘어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 너무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고 봐요. 전쟁 중에서도 지원은 하는데 원래 북한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하니까 저는 남북관계나 환경 앞서는 기본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도 정치적 상황을 떠나 남북 간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예술 등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경협은 북한 핵 문제로 당장 어렵더라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상품 광고가 북한에 등장했습니다. 북한 기업들이 신흥 부자들을 겨냥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제 선전물이 유일한 광고였던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겠죠.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 북한에 출연하면서 평양에도 광고가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8일 평양발 기사를 통해 떠오르는 신흥 소비자층과 부유층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이 광고의 등장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치아 미백용 치약과 암과 결핵치료에 좋다는 해삼 가공식품 등에 대한 광고를 예로 들면서 과거에는 이런 광고를 볼 수 없었지만 회색경제로 불리는 장마당에서 불을 쌓은 돈주가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통신은 북한의 광고가 노동당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선전물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작고 또 애매한 곳에 자리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제 선전물이 사실상 전부인 북한 사회에서 광고의 등장은 중대한 변화라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광고는 대부분 A4나 A3 사이즈의 일반 종이에 컬러 인쇄가 된 형태로 제작돼 상점의 계산대 앞이나 벽면에 자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상점에선 상품의 상세 정보를 설명하는 별도의 용지가 광고와 함께 놓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근거지로 둔 대북 교류 민간단체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는 북한 기업들은 주로 제품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제품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고의 메시지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키 크는 약 광고에는 약병 옆에 기린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었고 피를 맑게 해준다는 약 광고에는 금속 반지 속 보라색 보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수년간 북한에서 볼 수 있었던 광고는 남북 경협과 관계된 것들이지만 최근 광고는 북한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의 통일교와 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평화자동차의 대형 광고판이나 한국으로 한때 수입이 허용됐을 당시 북한의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던 대동강 맥주의 광고처럼 한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에서만 등장했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제임스 피어슨 기자는 로이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 계층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이 생활 방식이 바뀌는 과정의 중간 지점에서 광고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올여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래 지도자 연수를 받습니다. 미래 남북 통일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이번 행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나눔운동과 한국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제5차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한미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18일 VOA에 한국에서 선발된 탈북대학생들과 한국대학생들, 인솔자 등 15명에서 20명이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 준비. 네, 우리 역량 젊은이들이 좀 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라는 주제가 어떻게 여기 미국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는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좀 배우기 위해서 하고 그 주요 기관들 IMF나 세계은행 통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 체제라는 게 어떤 게 있고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은 3주 동안 워싱턴의 세계은행, IMF,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부터 우드로 웰슨 센터 등 민간 연구단체들과 VOA 본사 등 언론사, 조지타운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방문해 책임자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탈북 대학생들을 선발해 파견하는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은 VOA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청년들이 세계적 안목으로 자신이 통일의 주체임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북하나재단의 역할이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에 잘 정착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탈북 청년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엘리트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탈북 대학생들이 더욱더 통일의 중요성을 느끼고 스스로가 통일을 준비하는 담당자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탈북 대학생들은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에 일주일 가까이 머물며 유엔본부와 여러 국제단체들을 견학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나승희 대표는 견학뿐 아니라 자원봉사, 미국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며 지난 네 차례 연수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국에 와서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정말 새삼 이렇게 재평가해보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그 내가 나도 뭔가를 내가 다시 다음 한 단계로 더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각심을 가지고 정말 더 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든가 뭐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그 새로운 각오를 했다 하는 학생들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내가 나 자신을 더 세계적으로 높이고 싶다. 그래서 영어를 더 공부하고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다. 미국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
나 대표는 실제로 이 연수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장기 유학생으로 미국을 다시 찾거나 미국 단체에서 인턴을 하는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 대학생들이 직접 선진국에 가서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을 보고 배우는 게 북한의 재건과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주의 수용 독재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대째 세습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주권이 2,4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 패밀리의 주권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탈북 대학생들의 정체성은 자유인권 민주주의 이러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주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고 또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세계 시민의 하나의 안목을 이제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탈북 주민들이 그것을 다 현재 잘 배우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이런 호주 이런 세계의 이제 선진국에 가서 그런 흐름들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선진국으로 만들어가는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승희 한미나눔운동 대표는 과거 한국의 대구 하나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탈북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남북하나재단과 손을 잡고 학생들의 규모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대표는 최근에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생이 인터넷에 연결할 줄 몰라 쩔쩔매는 모습을 영국 BBC 방송을 통해 보며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북한 대학생들을 직접 워싱턴에 초청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날이 오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16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합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평안남도, 북도 모두 하늘이 맑습니다. 평양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양덕은 아침 기온이 10도, 낮 기온은 29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희천은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역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도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사리온은 아침 기온이 16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그리고 함경북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이 13도, 낮 기온은 26도, 심포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장지는 여전히 아침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3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바다의 날씨도 오늘은 좋습니다. 대부분이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비교적 잔잔합니다.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자, 5월 2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로 매설 폭탄 공격 두 건이 발생해 민간인 11명과 정부군 장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19일 아프간 북부의 한적한 바글란 지역에서 차량 한 대가 도로에 묻은 폭탄에 부딪혀 폭탄이 터지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여성 2명과 아이 5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날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지역에서도 도로 매설 폭탄이 터져 아프간군 소속 압둘 바시르 시어완드 장군이 숨졌습니다. 숨진 시어완드 장군은 주변 지역에서 탈레반 소탕 작전에 관여했습니다. 한편 탈레반 측은 자신들이 공격 배후라고 밝히고 장군 경호원들도 다수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지중해에 추락한 이집트 여객기의 잔해를 수색대가 발견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추락 원인이 사고보다는 테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19일 승객 66명을 태우고 파리에서 카이로로 가던 이집트 항공 소속 에어버스 여객기가 비행 4시간 만에 이집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곧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이집트 항공청의 셰리프 파시 장관은 이번 사고가 테러로 밝혀지면 이는 프랑스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시 장관은 그러면서 추락 원인이 기계 결함이기보다는 테러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항공 측은 인터넷에 추락 여객기의 잔해가 그리스 카르파토스 섬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색대가 다른 잔해를 찾고 있고 미국도 해상 초계기를 보내 수색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18일 발표한 최신 전국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45% 대 42%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클린턴 후보의 14%포인트 뒤진 대신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55%대 33%라는 비교적 큰 격차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90%, 히스패닉 사이에서는 6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19일 발표했습니다. WHO는 세계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15년 기준으로 남성이 69.1세, 여성은 73.8세며 남녀 평균은 71.4세인 것으로 집계돼 2000년보다 5년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여성의 경우 86.8세인 일본이며 남성은 81.3세인 스위스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에라리오는 여성이 50.8세, 남성은 49.3세로 기대 수명이 제일 짧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북한의 기대 수명은 평균 70.6세로 나타났고 한국은 평균 82.3세였습니다. 또 중국의 기대 수명은 76.1세였으며 반면 미국은 79.3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HO 측은 에이즈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고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의 확대가 평균 수명 연장에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중요한 운동 경기 대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두 달 연장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수도 파리에 있는 술집과 찻집 그리고 운동 경기장에서 테러가 나 약 130여 명이 사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패트릭 칼바르 프랑스 정보부 수장은 지난주 의회에 나와 프랑스가 ISIL이나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테러 전체의 표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ISIL이 새로운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칼바르는 또 테러분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테러를 벌여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16 유로 대회가 열립니다. 또 오는 7월 2일과 24일 사이에는 뚜르데 프랑스 대회가 열립니다. 중국이 미국 측에 남중국해 정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가 미군 비행기에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두 대가 지난 17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 정찰기에 접근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19일 미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레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 전투기 두 대가 안전거리를 지켰고 위험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미군 비행기가 섬 주변에 접근했는데 이는 중국 영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